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새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복된 풍성한 계실 맺는 새해 맺는 성경적 비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 함께 드리는데 주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new year.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캘린더상으로는 수요일에 시작됐지만은 이제 새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1월을 맞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욕에 소망감에 부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마음, 부담감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습관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한동안 열심히 해보다가 식어지고 실증이 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거리에 휩싸이게 되면은 하던 것도 점점 그만두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쯤은 이루어 놓은 것이라 다름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이와 비슷한 영어 속담이 있는데 Well begun is half done 이란 말입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 시작이 좋으면 반절이 이룬 것이다 뜻이죠. 우리 속담은 주저하지 말고 먼저 일을 벌리라,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영어 속담에는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꼼꼼히 좀 더 철저하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둘 다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후자가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 문을 닫는다고 하죠. 시작도 좋지만은 메뉴나 모든 것을 더욱더 꼼꼼히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작할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냐 따라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월 1일이 됐다 해서 내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해서 믿음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일을 하는 자만이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결실을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결이 여러분의 새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말합니다.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깨달았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갈대우르 땅에서 70평생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며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저런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나도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통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0년 이상 살았던 갈대 우르 땅은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부유하고 풍요한 그 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문명의 그 시작 발원지기도 하죠.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점성과 마술사라는 뜻이고 우르는 빛, 불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의 지방에는 당시 수많은 점성가들이 살았고 우상이 3,000개가 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 따라 불을 지펴놓고 우상의 주문을 이으며 제사를 지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0%였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과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파묻혀 살던 이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귀신들 숭배하며 섬겨오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1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31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명령을 받고 아버지 데라를 잘 설득해가지고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한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고 하란에서 계속 눌러앉은 그 이유는 그의 생각이 갑자기 가다가 달라진 이유는 하란에서 살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생활이 편한 거예요. 많은 부를 얻게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여기서 살고 남은 인생 뭐 새로운 모험을 해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낮춰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시도를 하라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합의를 떠나라는 것, 부모의 간섭이 없는 어느 친척의 그 관계도 없는 새로운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미래를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옛 습관, 문화, 가치관을 끌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죄악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떠나야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약속한 것에 떠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약속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풍조의 삶에 떠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그냥 썩어간 구습이 인생을 나의 마음을 끄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새 습관하든 자신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이 과감한 모험적인 명령과 함께 그 약속의 축복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이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믿음의 길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은 영어로 보면 a great nation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소련 같은 큰 영토적인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이죠. 퀄리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고 많은 위대한 주의 사명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합니다. 그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구체적인 복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가뭄으로 주위에 있는 온 땅이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가는 죽어가는 그곳에 생명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지난 75년의 인생은 물이 다 증발되어가지고 고기도 살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프레시한 물도 들어오지 않는 죽은 메말라가는 냄새만 나는 저수지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적 생활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민족을 세우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너를 지으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I have redeemed. 주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셨습니다. 이 놀란 구원의 은혜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기억하셔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와 세상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권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똑같은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과 영적인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 믿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믿음,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신 축복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은혜 통로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되이 섬기는 여러분의 2020년 새가 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는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날 것이 있어요.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상과 주의자를 떠나 희생의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풍성한 계시를 맺는 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나왔어요? 4절 말씀 가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2절과 3절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진짜로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떠나야 되겠다 결단했어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떠날까 말까 할까 말까. 아유 뭐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새로운 것을 뭐해 주저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 어떻게 내가 세워놓은 곳에서 위로움을 내가 맡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 맺은 약속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유단을 건널 때도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 길을 따라가면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했어요. 이제는 네 생각과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종이 되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음을 신발을 벗는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벗어야 돼요. 내 주권, 내 권리, 내 생각, 내 의지, 내 충동, 잘못된 습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한 연단과 험난한 여정이 있지만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셨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니 주의 말씀에 따라가도록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영적인 원리, 인생의 지침을 무시하고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홍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완전히 지구를 덮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 몇 개로 모든 지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이 더 지혜롭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더 사람이 뼈가 늘어났어요. 기웃거리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칠습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별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이 통찰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소망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셨습니다.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삶이 최우선순위가 됐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진 후부터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린 선택이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종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종교가 있으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들, 곧 내 삶에 좀 더 유익하고 나은 수준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을 해도 아주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내팽개치고 요감이 떠납니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 때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매일매일 가게 돼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토종 비결, 점을 봐준다는 광고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혹합니다. 나의 2020년 한 해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과 호기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들도 점집을 찾아가고 귀신의 장난에 기웃거리기 쉬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주하로 묵상하는 기록한 대로 다짓게 행하는 자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케 해주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 두려움, 욕심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참 주인되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2012년 새해가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풍성한 결실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합니다.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 해가지고 약속된 축복이, 복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약속에 따라 가라 했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기 쉬운 아주 옥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아브라함은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 북쪽에 머물러 하지 마시고 계속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처럼, 이민자처럼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시하고 배척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현실은 너무도 어둡다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내 땅이라 우리의 영토라 우기 된 땅입니다. 언제든지 협박과 위협 속에서 쫓겨날 땅이었었습니다. 너무도 아슬아슬한 불안전한 현실이었었습니다. 세겜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쫓겨나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나 원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란에서 잘 살고 있을 때 말씀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영어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사는 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귀한 손님이 왔다고 주일 아침 예배를 빠져요. 공항에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데려와 한다고 예배를 빠져요. 주일 아침 비행기가 가장 싼 게 나왔다 해가지고 돈 몇 푼 아끼려고 해가지고 예배를 빠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요.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겠습니까? 정말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에 계속 꼬이게 됐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며 감사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받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은 은혜와 능력 속에서 앞으로 남겨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이라 뭐 종이 한 장, 서티피켓 그런 트로피가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 복의 근원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4편, 1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예배는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2020년 새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오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배를 먼저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천막이 친 자리에 제단에 쌓은 자리가 남아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 다 끝나면 부름을 받아야 될 텐데 무엇을 남기실게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남길 것입니까? 예배를 들으며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며 감사의 제단을 쌓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인 복과 은혜가 점점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작은 열매에 맞게 보이지 않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가 먼 훗날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에 따르시고 예배의 축복을 놓지 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